Gen 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인 오늘은 조곡동 본당 고울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축복마저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의 얽매인 율법주의자들의 완고함을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율법은 마치도 울타리와도 같아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여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울수록 그만큼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울타리는 안쪽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보호망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감옥 역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일방적으로 폐쇄적일 때 그 기능은 더욱 분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쪽에서 울타리에 난 문을 열지 못할 때 감옥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율법 앞에서 완고해지는 바르사이 같은 모습은 돌처럼 굳은 그들의 완고함만큼이나 폐쇄적인 감옥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일과 해치는 일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할 만큼 굳어버립니다.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을 분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갇혀버립니다. 지키고 보호하도록 주어진 율법이 도리어 억압과 구속의 감옥으로 변해버리면 율법을 부여하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노기를 띠시고 바라보시며 몹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감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선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 너와 이웃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관심을 갖고 아픔을 함께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내 것만을 지키려 하고 안전한 곳에서 나만 안주하려 한다면 결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은 더욱 돌같이 굳어지고 그렇게 감옥은 더욱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도 빠지지 않고 교무금도 성실히 봉헌하고 단체 활동도 계속하는데 이상하게도 교우들 간의 관계가 온만하지 않고 외톨이가 된 듯 쓸쓸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생활도 궁핍하지 않고 배움도 적지 않아 못하고 거칠지도 않은데 왜 교우들과의 관계가 온만하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의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유지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의 고통과 불행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탑을 쌓듯이 공로를 쌓아 올려 내 것을 지켜달라고 하느님께 내미는 요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저 무한 반복되는 고장난 녹음기 같이 깊이 없이 그저 반복에 축적된 횟수가 마치도 기도 같았습니다. 이렇듯 모든 기도와 활동과 노력이 한 가지 목적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것 지키기.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우들과의 관계가 온만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 외톨이가 된 듯 쓸쓸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이 과연 올바른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과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을 구분하여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것과 죽이는 것을 구분하여 올바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향하는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있을 뿐인 완고한 바리사이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 율법은 하느님의 뜻대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결국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예수님을 슬프게 해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완고한 마음을 어서 치워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할 모든 계명들을 실천하면서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함께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조곡동 본당 고을식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당 본당 양희문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이어서 금주의 성가가 방송됩니다. 금주의 성가는 하늘을 나는 새처럼. 이어서 금주의 성가가 방송됩니다. 금주의 성가는 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들어 주옵소서. 김우종 예로니모 신부입니다.
신부님, 교황님이 계신 바티칸도 나라라면서요?
네, 나라입니다. 바티칸 시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심으로서 라테란 조약에 의해 1929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고 교황청과는 구별되는 국제법상의 독립주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최고 통치자로 입법, 사법, 행정상의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또 바티칸의 인구는 약 1,000명으로 거의 대부분이 성직자와 수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화폐는 교황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교리 김우종 예로니모 신부였습니다.
신부의 소프리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소프리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지 몇 해 되었습니다. 건강하실 때는 깔끔한 분이었는데 치매에 걸리시고 나니 아주 달라지셔서 힘이 듭니다. 더 힘든 일은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이 포악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서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랍니다. 이런 고민을 교회분에게 털어놓았더니 믿음이 약해서 마귀가 뜬 거라고 하네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욱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보살피라고 하시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로 마귀가 들린 것일까요? 하는 사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매님은 마귀 들린 게 아니죠.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예. 몇 해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본 자매님은 누가 뭐래도 효녀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간병하느라 지쳤을 뿐입니다. 현대 영성심리에서는 병자를 수발하느라 혹은 오랫동안 봉사하느라 지친 사람들을 절대로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매님 같은 분을 불효자식이라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 하면서 질책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질책을 받으면 자책감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생긴 불편한 감정은 다시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무의식적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장기간의 간병은 누구나 지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쉬엄쉬엄 가라고 자신을 잘 돌보라고 조언해야지 됩니다. 마음이건 몸이건 지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런 현상은 단순히 지쳤기 때문이지 믿음이 약하거나 마귀가 들리거나 심성이 고약해서가 아닙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은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한계를 뜻하는 말이죠. 어떤 강의에서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이 이해를 제기하더군요. 자기가 하는 양모음 봉사자들은 평생 그런 노인들을 모시고 사는데 그까지 몇 년을 참지 못하냐고요. 예, 저는 사실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아는 수녀님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수녀님들 중에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아침 일과는 노인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입니다.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배설물을 황금이라고 부르면서 즐겁게 치우는 모습을 보고 감탄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수녀님들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군요. 만약 이분들이 남이 아니고 제 부모님이셨다면 못했을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과 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차이점이 우리 삶 모두에도 작용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지친 분들은 자신을 절대로 질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매님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분 전환하고 자신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자매님도 살고 어머님도 사실 수 있습니다. 예, 자매님께 위로의 글을 하나 전해드리죠. 하레사쿠 마사히테 님이 괜찮아라는 책에서 전해준 글입니다. 힘을 잃고 약해져 버렸을 때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절망의 다과 흙탕물 속에 빠져 있을 때 내 안에 큰 힘이 작용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마. 어찌할 바를 모르고 넘어진 채 모든 것을 맡기고 연약한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그러면 푸른 하늘이 열리고 세계는 너의 아픔으로 위로를 얻게 돼. 약할 때가 정말 강한 때야. 너의 손은 지금 천국의 문을 열고 있어. 꿈이 산상조각나 죽고 싶을 때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삶에 지치고 방황할 때 내 안에 큰 희망이 생겨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스스럼 없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말 없이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여. 그러면 어두운 밤이 아름다운 새벽으로 물들고 세계는 너의 번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약할 때가 정말 강할 때야. 너의 눈동자는 지금 천국빛을 바라보고 있어. 비난으로 상처 입을 때 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혔을 때 내 안에 한 힘이 머물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명하지도 마. 오명을 덮어쓴 채 기꺼이 쇠사슬의 무기를 견뎌내. 그러면 감옥의 창살이 왕궁의 기둥이 되고 세계는 너의 시선으로 용서받게 돼. 약할 때가 정말 강한 때야. 너의 영혼은 지금 천국의 빛을 향하고 있어. 네, 좋은 글이죠. 자,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 010-5032-742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You are the new day.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대토하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0일부터 본관에서 교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0일부터 외래와 병동에 낙태죄 폐지 반대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센터는 지난해 말 명동성당 앞마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주교회의는 서명이 끝난 뒤 명부를 한 데 모아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가 개발국가들 중 1인당 가장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환경부 유진 세이지 부장관은 2008년도에 제정된 유해 쓰레기 물질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쓰레기 축소 법안을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매년 374kg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 전과 비교하면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뉴질랜드는 2008년도의 법안이 이미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우리 땅에 묻히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다 심각하게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쓰레기로 버리는 문화에서 재활용과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닐백과 같은 소프트 플라스틱의 경우 2016년 100톤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350만 톤으로 리사이클로 사용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동쪽에서 어제 가벼운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오넷은 어제 오후 1시 22분경 강도 4.0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하 24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다고 지오넷에 신고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지만 그 흔들림은 아주 미약했다고 전한 반면 100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강한 지진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 해상 열기로 인해 해변의 수온이 지난해에 비해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환경연구를 하고 있는 NIWA에서는 특히 남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2월 한때 무려 6도까지 수온이 올라갔으며 평균 수온은 16도에서 18도이지만 예년보다 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NIWA의 벤놀 기상 전문학자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만 바다가 더워지면서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놀 박사는 더워진 바다에서 더 많은 열기와 에너지가 기상 시스템에 작용을 하게 되며 여름철을 맞는 뉴질랜드의 기상으로 인해 육지 위에 공기가 뜨거워져 있는 상태와 연계돼 더 거친 기상 상황을 유발하게 된다고 전하며 이달 이후 급격한 기상 변화와 거친 기상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뉴질랜드를 휴가차 방문한 한 가족에게는 즐거웠던 뉴질랜드의 여행이 차량을 도난당하면서 한순간의 악몽의 추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해 박싱데이에 오클랜드에 도착한 이들은 지난 토요일 저녁 와이헤케 섬을 다녀온 후 윌슨 파킹 건물에 세워둔 차량이 유리창 깨진 조각들만 남기고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난당한 차에는 옷가지와 여권 등이 들어있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날 퀸스트리트에서 3명의 여인이 자신들의 옷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대사관을 찾아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려던 이 가족은 세 사람의 여권이 그라프턴 로드 길가에 버려져 있던 것을 네덜란드 여행객이 전달했다고 하며 돌려받았으나 아직도 한 명의 여권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에서 한 부부가 뉴질랜드를 방문해 캠퍼밴으로 여행하던 중 남섬의 하스트 지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모바일 서비스가 되지 않아 30여 분을 사고 난 차량으로 더 운전해 마을에 겨우 도착했지만 타고 있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섬의 하에라 호수 폭스 글레이셔스 빙하 지역 사이를 운전하던 캠퍼밴이 돈독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으나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여성이 중상이었습니다. 남편은 111 구급 전화를 시도했으나 모바일 신호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이 여성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키위들이 살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95% 정도 지역에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의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의 관광 명소들 100개가 넘는 지역들은 소위 블랙스팟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밀포드 사운드와 같이 한 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곳에도 모바일 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26개 식당과 요식업소들을 해충과 청결 상태 불량 또는 비위생적인 식품관 등으로 등급 D와 E로 결정하며 이들 업소명들을 공개했습니다. 카운실 관계자는 등급 D는 업소의 식품 안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식품 안전 관계자가 개입해 그 위험성을 줄여야 하는 단계이며 등급 E는 식품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즉시 문을 닫고 시정이 된 이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당 안에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은 경우의 예를 들며 이 업소는 즉시 문을 닫고 바퀴벌레들이 안전한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문을 다시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은 이후 웨스트시티의 난도스와 링컨로드의 난도스, 줄리어스 베이커리, 마타카나 빌리지 테이크어웨이, MS 디저트 카페, 뮤즈 카페 등이 재심사를 받아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하면서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모터웨이가 통제돼 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힌가이아 로드, 카라카, 타카니니 사이에 북쪽 방향 모터웨이가 통제됐으며 이 사고로 한때 이 지역의 교통이 마비됐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클랜드 북쪽 지역에서도 트럭과 벤이 충돌해 두 사람은 위독 상태이며 다른 두 사람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마타카나 로드상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충돌해 타고 있던 4명 모두 크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한때 교통 혼잡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여우 모피 생산국으로 꼽혔던 노르웨이에서 모피 제조업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당합니다. 어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이끄는 노르웨이 보수 정부는 연간 약 100만 개 모피를 생산할 수 있는 여우와 밍크 농장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노르웨이 정부가 모피 반대 운동을 펼쳐온 자유당과 연정 협상을 타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반발하기 직전인 1939년 여우모피 산업이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약 2만 개 농장이 있었던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여우모피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모피 거래 반대 운동을 해온 국제 동물 보호 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르웨이는 모피 농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14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촛불혁명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성 수준, 정부 신뢰도 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정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2월까지 국민이 정부 정책 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 혁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각의 칸막이 행정부터 깨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모든 공공기관 예산 결산 사업 보고서 공개와 개인정보 외에 공공 데이터 전면 개방 등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과 같은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각 부처가 최저임금 인상 안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어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다만 조 교수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경찰 조사는 받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주치의 조모 교수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 교수에 대한 재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강한 북동풍과 함께 자주 흐린 가운데 약간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저녁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단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향임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to try to keep warm.
최고의 융자 조건을 찾아드립니다. 클레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퓨처 인슈어런스 전화 302-0365.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드루리 사과농원식당 게토하우스 퓨처 인슈어런스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와 우리 가랑 나의 노래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족보 함께하고 있죠. 마태복음서 1장에 있는 족보를 토대로 유다 임금들의 유다 통치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안병철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는 요탐의 아들 아하제의 유다 통치를 공부했습니다. 불충했고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하느님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 죽음으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하즈 왕. 오늘 계속해서 강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시작 기도 때 하느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아하즈에게 내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바로 그 내용을 시작 기도 때 들었습니다. 바로 그 경고의 말씀 안에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 메시아 출현에 관한 예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역사 안에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임금들의 역사를 쭉 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 임금들 그 나라는 항상 번영하고 번성했거든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임금들 그 시대에는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느님께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지상에 당신의 거처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죠. 경고와 더불어 희망을 주신 하느님.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 왕실은 들어라.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이게 유다 백성만 하느님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느님 참 엄청나게 성가시게 하죠. 사람만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결국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기 답을 얻지 못하니까 하느님을 아주 성가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자 아하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를 통해서 아하즈의 그 행적에 대해서 봤는데 그와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 하권 28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본 것처럼 아하즈가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이 결탁해서 군대를 연합해가지고 유다 왕국을 침략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 이제 공격에 빠뜨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아람 임금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유지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 민족 아시리아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되고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즈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하즈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시리아 임금에게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는 굴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만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이제 아하즈에게 있어서는 아시리아 임금이 주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죠.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런 아하즈가 결과적으로 아시리아 임금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은 유지하지만 하느님 앞에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데 역대기 하권 28장 22절 이하에서 아하스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27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하즈 임금은 이렇게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아하즈는 또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제단을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도두었다. 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모든 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네, 지금 들은 내용을 보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요약해서 강조해드린 내용으로서 임금들의 행적 가운데서 하느님의 눈에 거스리는 유일한 죄는 우상 숭배였다 하는 사실. 아하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해야만 했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들은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현실의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과 실질적인 행복과 직결시켜서 연결하는 이런 관념들이 고대 사회에는 이미 널리 유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아니고 신은 철저하게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존재. 그래서 그 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백성의 태도. 이런 형태의 어떤 뭐랄까 종교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가 신리주의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신은 나에게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끊임없이 영토 분쟁과 더불어 영토 확장을 위한 싸움이 있었잖아요. 땅을 넓혀가고 그것은 이제 민족의 번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이 강하고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패배한 민족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진 거다. 그러니 강하고 힘 있는 우리의 신을 섬겨라. 이겁니다. 바로 아하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어느 신보다 강하다. 이게 이제 결국 아시아의 도움을 청하게 되는 이유인데 그 전에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아람 사람들도 침략을 당하고 아람 사람들에서 땅이 정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임금들이 섬기던 신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느님보다 훨씬 강하다. 그러니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도와주지 않겠나. 결국 하느님은 완전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 아예 개념 속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실용적이고 실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와의 관계 형성이라는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스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 뿌리 자체를 지금 스스로가 패내서 무용지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가 죽어가고 죽어가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망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들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아하스에 이르기까지의 임금들의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임금들은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사건 가장 결정적 사건으로서 하느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바로 뭐 했어요? 하느님께서 모세를 파견하시면서 나는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 봤고 신음한 소리 들었다. 즉 백성들의 하소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작기도에 들었던 것처럼 하느님을 귀찮게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주는데 소위 말해서 시차에서 오는 차이예요. 하느님이 주시겠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얻으려고 하는 시간의 그 간격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이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해방사건도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 봤어요. 신음한 소리 들었어요. 이제 때가 됐다. 그러니 모세 네가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럼 하느님이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기도소리, 신음소리, 하소연하는 소리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고통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 힘겹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느님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뭐냐면 자기들 종살이 하는 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하느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게 종살이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의 권세를 꺾고 그 땅에서 당당하게 벗어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던 하느님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을 지닌 분이다. 이거를 열망했던 거예요. 모세를 보내면서 하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준비해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여정에 동참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시간, 우리가 생각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해요. 그것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시간상의 차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이고 다윗 왕가에 분명하게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밝혀주셨어요. 이거는 불변하는 하느님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만 믿고 산다면 그 시간이 언제가 됐든 하느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실 텐데 그걸 기다릴 만한 그런 어떤 뭐랄까 용기가 없었던 것이고 또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순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조급함 때문에 결국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이방신을 찾는 그래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이 결과적으로 민족 전체를 폐망으로 가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서 작용했다는 것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 왕들의 역사 안에서도 임금들의 역사 안에서도 그 점을 보고 있어요. 아하스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죄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밝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도와줬으니 나도 그들에게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겠나. 내 착각이죠. 왜냐? 아람 임금들의 신이지 유다 백성의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네들이 섬기던 하느님을 다 버리고 주인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주인은 바뀌어지는 거죠. 바꿨으니까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종살이 하려고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유다민족으로서 살아갈 때 그들의 주님은 하느님이었어요. 자유인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쫓아갔어요. 그 신들이라면 해주실 것이다. 스스로 지발로 가서 내가 종살이 해야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뭐 종살이 해라. 그거야. 간단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다 라고 원망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버린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에서 가르침 가운데에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지만 그중에 거의 속담격에 해당하는 말씀들도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식은 어미를 잊을 수 있어도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 아주 망고의 진리거든요.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잊은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느님이 그러신 것처럼 바로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은 조급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확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끈기와 인내심이라는 것은 확신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된다. 분명하다.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시간이 되면 제대해요. 아무리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견뎌낼 수 없으면 고통스럽더라도 시간이 가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그 기간이 끝나면 제대를 한다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참아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답까지 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까지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가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입대해서 몇 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제대한다. 이런 확신을 달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서. 하느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실 때 반드시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또 뭐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대에서 그런 언약이 실현되기를. 그러니까 불분명한 미래를 놓고 시간표를 달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줄 수 없는 신이라면 다른 신을 찾아가겠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편안할 때는 하느님 안 찾죠. 행복할 때는 하느님 안 찾아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느님을 찾는데 그 하느님을 왜 찾느냐? 자기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하느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즐거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 이제 봄 되면 막 이제 꽃 피고 막 이러자 환경이 이제 많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이날이나 뭐 이럴 때 어린이 대공원이나 큰 어린애들 다 나오잖아요. 부모님 손잡고 그래서 미아가 매년 생기는 미아의 숫자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미아가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다 찾는 게 아니고 못 찾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럼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겠어요? 100% 부모 잘못이죠. 애들이 뭐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이 아니고 부모님만 보고 쫓아다니는 애들이 아니니까. 근데 부모가 왜 놓치냐? 순간적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놓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가서 모든 관심을 걔한테만 쏟고 있다면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관심사에 몰두하게 되면 출발할 때의 목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가서 어린이나 같은 경우 좀 즐겁게 해주자. 가족들이 함께. 그랬으면 중심이 누구가 있어요? 아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 관심사에 빠져버리면 애를 순간적으로 놓쳐요. 그러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애는. 바로 그겁니다. 하느님 우리 곁에 계시는데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는 안 보여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찾아요. 근데 찾았는데 내 뜻대로 안 해준다.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가끔은 본당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마치 협박하듯이 해요. 뭐라 그러면 나 이제 성당 안 나와요. 아주 냉담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듯이 본당신문이나 보좌신문에 협박하듯이 그런 신자들도 가끔 만나요.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게 신부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협박이죠. 사실은.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선심 쓰듯.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면 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환경 속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람만 불면거나 흔들리듯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분명 달라요. 삶이 분명 모습이 달라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삶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서 족보에서 지금 이제 아하스 임금까지의 역사, 족보 1장 9절까지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볼 텐데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역대기 11기에서 전해줍니다. 그만큼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임금들 중에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두 사람. 가장 위대한 개혁자들입니다. 요시아는 이제 개혁자로서 훗날 구약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만든 그런 장본인으로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임금이었고요. 또 종교개혁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런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긴 임금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된 히스기야 임금이에요. 대개혁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임금인데 히스기야 임금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선대의 임금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산당들을 가차없이 다 철폐시킨 거예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절대 주님으로 다시 올바르게 자리매김 했던 분. 그분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 임금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볼 텐데, 오늘까지 우리가 아하스 임금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임금들이 예외 없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것. 물론 그 중에 몇몇 임금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번영의 시기를 살 수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임금들은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다. 즉 현실적인 사안에 이렇게 매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고 살았던 임금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의 반복된 역사가 유다 왕국의 임금들 안에서 보여진 역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아니면 내가 하느님을 버리고 있는 걸까? 한번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신앙적으로 극도로 힘들고 어렸던 순간들, 또 현실의 삶 안에서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 한번 떠올려놓고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정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하며 사는 그런 시간들을 적지 않게 가져왔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진실로 우리가 간직하고 아주 굳건하게 지켜가야 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는가? 그게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 스스로가 하느님을 버리면서 마치 하느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어리석은 신앙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아하즈 유다 통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그 아하즈 왕까지 왕들의 역사 안에서 그 왕들은 늘 하느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실리주의적인 어떤 신앙생활, 실리주의적인 어떤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내 신앙생활도 개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진정 밀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하고요. 강의해 주신 안병철 신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 나의 노래. 이 시간 진행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박춘석 PD 연주가입니다.
올 들어 새롭게 시작한 일들 가운데 오늘까지 잘 실천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작심 3일을 넘기신 꾸준함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락 나의 노래 박춘석입니다. 외국의 하이킹 협회 중에 핸디캡 탈출이라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산이나 들에서 함께하는 하이킹인데요. 장애인들은 하이킹을 체험하면서 용기와 꿈을 다시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물리적 힘으로 장애인들을 돕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소중함이나 힘들지만 잃지 않는 유머의 중요성을 장애인들부터 배우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처지의 삶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진실한 모습을 만나고 각자의 핸디캡을 탈출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죠. 우리가 바로 그런 다양함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힘과 용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락 나의 노래 오늘 들으실 첫 곡은 조용한 명상음악 진정한 행복이라는 곡인데요. 대금의 유기준, 해군과 가야금의 김현호, 기획의 김영월, 작편곡의 왕준기 곡 진정한 행복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명상음악 진정한 행복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생화학년 주곡을 하나 들어보시겠는데요. 이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울밑에선 봉선하야 이런 선율이 잘 떠오릅니다. 손범주의 생황과 한은경의 신디사이저 반주로 허물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손범주의 생황과 한은경의 신디사이저로 허무를 들어보셨는데요. 음악을 들어보면 진짜 허무하죠. 예, 이번에는 성주풀이를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남도국거리의 전주에 안숙선의 소리로 성주풀이를 들으시면서 또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금경 후대로 가자.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캐토하우스, 드루리 사과농원식당,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김정현 보험, GS익스프레스 공동 제공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가 개발국가들 중 1인당 가장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해상 열기로 인해 해변의 수온이 지난해에 비해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한이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to try to keep.
젊은 물류기업 GS익스프레스는 해상, 항공, 화물 수출업은 물론 해외이사 항공 특성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최장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물류에 관한 모든 것 GS익스프레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09444-7897, 09444-7897입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0일부터 본관에서 교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10일부터 외래와 병동에 낙태죄 폐지 반대에 관한 홍보물을 게시하고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센터는 지난해 말 명동성당 앞마당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주교회의는 서명운동이 끝난 뒤 명부를 한 대 모아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4년 4월부터 3년 8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 시민들을 위로해왔던 광화문 세월호 미사가 정동으로 장소를 옮겨 봉헌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아픔을 나누는 미사를 주관해온 정의평화 민주가톨릭 행동은 오는 24일부터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미사는 지난 3일 미사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넷째 수요일마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가톨릭 행동은 비록 미사 장소를 옮겼지만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즈음해 광화문 광장에서 신자와 시민이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뉴질랜드가 개발국가들 중 1인당 가장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환경부 유진세이지 부장관은 2008년도에 제정된 유해 쓰레기 물질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한 쓰레기 축소 법안을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매년 734kg의 쓰레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 전과 비교하면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뉴질랜드는 2008년도의 법안이 이미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이 우리 땅에 묻히고 있다는 자료들을 보다 심각하게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쓰레기로 버리는 문화에서 재활용과 재사용하는 방안으로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닐백과 같은 소프트 플라스틱의 경우 2016년 100톤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350만 톤이 리사이클로 사용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해상 열기로 인해 해변의 수온이 지난해에 비해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환경 연구를 하고 있는 NIWA에서는 특히 남섬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12월에 한때 무려 6도까지 수온이 올라갔으며 평균 수온은 16에서 18도이지만 예년보다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NIWA의 벤 놀 기상 전문학자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지만 바다가 더워지면서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놀 박사는 더워진 바다에서 더 많은 열기와 에너지가 기상 시스템에 작용을 하게 되며 여름철을 맞는 뉴질랜드 기상으로 인해 육지 위에 공기가 뜨거워져 있는 상태와 연계돼 더 거친 기상 상황을 유발하게 된다고 전하며 이달 이후 급격한 기상 변화와 거친 기상이 자주 나타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오토바이와 트럭이 충돌하면서 오클랜드 남부 지역의 모터웨이가 통제돼 심한 교통 정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오후 4시경 힌가이아 로드, 카라카, 타카니니 사이에 북쪽 방향 모터웨이가 통제됐으며 이 사고로 한때 이 지역 교통이 마비됐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클랜드 북쪽 지역에서도 트럭과 벤이 충돌해 두 사람은 위족 상태이며 다른 두 사람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마타카나 로드상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충돌해 타고 있던 4명 모두 크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고 우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한때 교통 혼잡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식당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며 26개 식당과 요식업소들을 해충과 청결 상태 불량 또는 비위생적인 식품관 등으로 등급 D와 E로 결정하며 이들 업소명들을 공개했습니다. 카운실 관계자는 등급 D는 업소의 식품 안전에 매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식품 안전 관계자가 개입해 그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는 단계이며 등급 E는 식품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즉시 문을 닫고 시정이 된 이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식당 안에 바퀴벌레가 상당히 많은 경우의 예를 들며 이 업소는 즉시 문을 닫고 바퀴벌레들이 안전한 수준으로 줄어든 이후 문을 다시 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은 이후 웨스트시티의 난도스와 링컨로드의 난도스, 줄리어스 베이커리, 마타카나 빌리지 테이크어웨이, MS 디저트 카페, 뮤즈 카페 등이 재심사를 받아 A 또는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에서 한 부부가 뉴질랜드를 방문해 캠퍼밴으로 여행하던 중 남섬의 하스트 지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모바일 서비스가 되지 않아 30여 분을 사고 난 차량으로 더 운전을 해 마을에 겨우 도착했지만 타고 있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섬의 하웨라 호수의 폭스 글레이셔스 빙하 지역 사이를 운전하던 캠퍼밴이 돈독을 들이받으며 사고가 났으나 당시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여성이 중상이었습니다. 남편은 111 구급 전화를 시도했으나 모바일 신호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이 여성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는 키위들이 살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95% 정도 지역에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면적으로는 전체 면적의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의 관광 명소들 100개가 넘는 지역들은 소위 블랙스팟으로 모바일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밀포드 사운드와 같이 한 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는 곳에도 모바일 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뉴질랜드를 휴가차 방문한 한 가족에게는 즐거웠던 뉴질랜드에서의 여행이 차량을 도난당하면서 한순간에 악몽의 추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난해 박싱데이에 오클랜드에 도착한 이들은 지난 토요일 저녁 와이헤케 섬을 다녀온 후 윌슨 파킹 건물에 세워둔 차량을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차 안에는 옷가지와 여권 등이 들어있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날 퀸스트리트에서 3명의 여인이 자신들의 옷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대사관을 찾아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려던 이 가족은 세 사람의 여권이 그라프턴 로드 길가에 버려져 있던 것을 네덜란드 여행객이 전달했다고 하며 돌려받았으나 아직도 한 명의 여권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동쪽에서 어제 가벼운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오넷은 어제 오후 1시 22분경 강도 4.0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하 24km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다고 지오넷에 신고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느꼈지만 그 흔들림이 아주 미약했다고 전한 반면 100명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강한 지진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오클랜드 망게레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사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재는 저녁 6시 로버슨 로드에서 일어났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차 3대와 구급차가 충돌했습니다. 세인트 존 구급서비스 대변인은 원뉴스에 한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어 미들모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여러 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어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클랜드 저지스 베이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사고가 일어난 워터프론트에서 시신은 나무 밑에 놓여 있었고 경찰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어 보이며 시신을 검시관에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시드니에서 실종된 뉴질랜드 남성이 시드니 남부 월런공에서 안전하게 발견됐습니다. 52세의 케빈 브룩스 씨는 12월 이후 사라져 실종 신고됐었습니다. 브룩스 씨는 호주에서 산 지 20년이 됐고 최근 브리즈번으로 이사하려는 과정에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브룩스 씨는 작년 12월 21일 시드니에서 기차표를 끊은 뒤 기차를 놓치고 이후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 경찰은 브룩스 씨의 복지에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점이 있지만 어제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어떡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 김정현 보험에 맡겨주세요. 에이전트 김정현. 전화
273-1300.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국제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북한 예술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에 합의한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16일 남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예술단인 삼지연 관현악단이 한국을 방문해 공연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중앙 CCTV는 이날 아침 뉴스에서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국을 방문한다면서 관련 소식을 심도 있게 보도했습니다. CCTV는 삼지연 관현악단은 공개적인 활동이 적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음악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창설됐고 복장이 현대적이고 연주곡 역시 최신 음악인 특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른 기관지에서도 남북이 합의한 대로 삼지연 관현악단이 평창올림픽에 파견된다면 2002년 이후 15년 만에 북한 예술단이 한국에서 공연을 여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시티그룹이 사내 성별, 인종별 임금 격차를 인정하고 보상책으로 여성과 미국 소수인종 직원들의 연봉을 올리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 미국과 영국, 독일 3개국에서 여성이 남성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이 확인됐다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들의 연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은 같은 직급 남성 임금의 99%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수 인종 직원들의 연봉도 백인 등 다수 인종보다 1%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시티그룹은 행동주의 투자 회사 아르주나 캐피털의 성별 임금 공개 압박 굴복한 첫 월가 금융기관이 됐습니다. 14세기부터 19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 일명 페스트는 쥐 탓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쥐와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흑사병을 퍼뜨린 게 아니라 인간 몸에 기생하는 벼룩과 이가 흑사병 확산의 주범이라고 노르웨이 오슬로대와 이탈리아 페라라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영국 BBC 방송 보도를 보면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를 통해 흑사병의 패턴과 규모 등 기록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4년 동안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2,500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흑사병은 요즘에도 아시아를 비롯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3,248건의 흑사병이 발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 대선 투표 참가 의사를 밝힌 러시아인의 80% 이상이 사기 집권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전 러시아 여론연구센터 소장 발레리 표도로프는 현지 시간 15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센터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투표 참가 의사를 밝힌 60%의 응답자 가운데 81.1%가 푸틴에 표를 주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레바타 첸트르의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투표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의 75%가 푸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에 이어 새해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5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나쁨 수준에 해당됐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 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혼선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언급하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상화폐 대책 등과 관련해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이라든가 그것은 흔들림 없는 것이고 양자 관계가 좀 불편한 기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총리는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역사적 진실, 보편적 정의, 피해자 입장 등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가 간 정부 간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약속을 파기하거나 재협상 추가 요구는 없다며 기존의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특히 MB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 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어제 오후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정부 합동지원단은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조직위 등으로 4개 팀 2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북한 대표단이 내려오면 정부 합동관리단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남북은 오늘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 화대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4원 54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2원 28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6원 0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강한 북동풍과 함께 자주 흐린 가운데 약간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저녁에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단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숙 우향임이었습니다.
지금 나보러 이 케이크를 먹으란 말이에요?
어머 사모님 죄송합니다. 급하게 사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게토하우스 몰라요? 벨기에 초콜릿, 유러피언 리커, 그리고 뉴질랜드 최상의 유제품만 고집하는 게토하우스. 케이크를 사오려면 게토하우스 정도는 돼야지. 가서 당장 사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합니다.
프리미엄 케이크하우스 게토하우스. 문의전화 274-7744.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 뷔페. 편안한 자연 속에서 고향의 맛을 즐기세요.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각종 모임과 초청 뷔페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예약 문의 294-7936. 294-7936.
I'll never forget the moment we kissed the night of the hayride. The way that we hugged to try to keep.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게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형사법 변호사 김한나, 김정현 보험, GS 익스프레스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먼저 성당 소식입니다. 사목위원 재단체장 피정 안내입니다. 사목위원 재단체장 피정이 1월 20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으며 이날 타카프나 토요미사는 없으니 교우 여러분은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총회 안내입니다. 본당 총회가 21일 일요일 교중미사에 이어 전신자 중식 후 오후 1시에 성전에 서 있으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님 봉헌 축일 초축성 예식 안내입니다. 주님 성탄으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한 해 전례와 기도 중에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축성 후 각 가정에서 필요하신 초는 성물 판매소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시청각 통신성서 수강자 신청 안내입니다. 시청각 통신성서 수강자 신청은 유문조 글라라 027-259-498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한글학교 개학 안내입니다. 한민족 한글학교 개학이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쇼우드 스쿨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정규반과 특강반, 신설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40 사토르 에비뉴 브라운스베이, 문의는 교장 02-656-709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공감걷기 안내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질랜드 협의회와 뉴질랜드 한인여성의 공동주체로 평화공감걷기를 실시합니다. 걷기 좋은 뉴질랜드에서의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며 동시에 평화를 바라는 한인 커뮤니티의 작은 소망을 담아 건강도 챙기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장소는 밀포드 실본파크에서 있겠습니다. 정부지원 무료 비즈니스 과정 접수 안내입니다. 2018년도 정부지원 무료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2월 28일 개강하여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다카푸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612-1297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